이재용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CBS 아침 뉴스 이재용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소환 일정을 통보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대선일 지정을 미루면서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 여행 금지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중국 소비자의 날인 오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이 포함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가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늘 소환 일정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일정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소환 날짜를 정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입건돼 있기 때문에 신분은 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일정이나 영상 녹화 여부 등을 조율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입장은 지난해 특수본 일기 때와 180도 달라진 초강경 수사 방침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당시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법적 한계만 되풀이했지만 이제는 몸통을 직접 겨누는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알리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검찰이 이틀 전이나 사흘 전 소환 일정을 통보하는 전례를 감안하면 이르면 17일 혹은 다음 주 초가 소환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할 가능성이 커 실제 수사가 매끄럽게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해 여전히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논란이나 역풍이 불 소지가 있는 만큼 검찰이 긴급체포 등의 카드는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5월 초 대선 전까지 한 달 내에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지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는 탄핵에 승복하는지 불복하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박성환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일단 검찰의 소환 예고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저 복귀 시 입장을 대신 발표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소환 예고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소환에 응할지에 대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은 한국당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을 여론재판의 피해자라는 식의 논리로 감싸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박계 핵심인 김진태 의원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박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공약까지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역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보수를 결집시켜.
향후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가 현실화되면 친박계의 동정 여론몰이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불복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 소환에 응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분담하며 사저 정치 논란을 빚었던 친박계는 인간적 도리를 지켰을 뿐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적극 지지층 결집을 통한 정치적 재기를 노린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만큼 이 같은 항변의 진정성은 이들 친박계의 향후 행보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조기 대선 선거일 지정을 앞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내일쯤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구 여권에서는 출마를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 여부를 고심해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심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 대행은 탄핵 인용 후 어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정을 챙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이나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확정하고 출마 여부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구여권에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는 후보인 만큼 자유한국당은 본경선 직전 후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황교안 특례 규정까지 신설해놓고 황 대행의 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탄핵 인용으로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희박한 데다 심판격인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뛰는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구여당의 기대를 그냥 무시할 수만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보수 대 진보 구도로 선거를 치른다면 황 대행에게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황 대행은 오는 20일 선거일 지정 기한을 앞두고 이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까지는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조혜령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합니다. 한국당은 지난 13일부터 대선 후보자 등록에 들어갔으며 등록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상위 3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어 19일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오는 31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부터 시행되는 한국 여행 금지령을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방영될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우리 기업이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중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예고된 중국 정부의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령. 오늘부터 전격 시행되는데 중국 여행사들은 한국 단체 여행 상품 판매는 물론 한국행 비행기표 예매 서비스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비행기표 없어요.
비행기가 없는 건가요? 예약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예약이 안 돼요.
며칠 지나면 될까요?
예약 안 돼요.
여기에 여행사들이 관광비자 발급 서비스까지 중단하면서 한국 여행길은 더욱 험난하게 됐습니다. 그나마 국영이 아닌 일반 여행사 등에서는 아직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할 수 있었고 한국 공관에서 직접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비자 신청을 접수키로 해 명맥만은 남겨뒀습니다. 한국 관광산업이 얼마나 타격을 입을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방영될 중국 CCTV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이 포함될지도 관심사입니다. CCTV가 매년 3월 15일 소비자의 날을 맞아 편성하는 특집 프로그램 완후이는 외국계 기업이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애플과 폴크스바겐 등 유명 외국 기업들도 완후이의 폭로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사드 문제가 얽힌 올해 우리 기업들은 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한층 누그러졌다는 평을 듣는 중국의 사드 보복. 한국 여행 금지 조치를 얼마나 엄격하게 시행하는지, 완후이에 한국 기업이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면 향후 한중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김중호입니다.
정부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차기 이지스 구축함에 사드보다 사거리가 길고 요격 고도가 훨씬 더 높은 SM-3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권혁주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에 실전 배치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천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2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꿈의 전투함으로 불립니다. 정부는 이런 이지스 구축함을 2023년부터 3척을 순차적으로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지스함에 탑재된 SM-2 미사일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과 달리 대기권 밖으로 수백 킬로미터 이상 치솟아 떨어지는 탄도미사일 요격은 어렵다는 겁니다. SM-3의 경우 사거리 1000km로 최고 고도 500km에서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합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원입니다.
한 거의 뭐 최대 500km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고탄도 발사로 만약 공격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제 역할할 수 있죠.
이에 따라 해군은 차기 이지스함에는 미국과 일본 같은 SM-3 미사일 방어체계 탑재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며 국방부도 기존 입장을 바꿔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MD 체계 편입 논란을 감안해 적어도 다층 방어 형태의 한국형 KMD 구축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이를 감안해 차기 이지스함의 SM-3 탑재 등 미사일 방어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스함의 SM-3 탑재의 관건은 결국 다시 불거질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권혁주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습니다. IMF는 작년 10월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으나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고용률 70%를 약속하며 청년 고용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하지만 정작 공공기관들 중 네 곳 중 한 곳은 법으로 정한 청년 고용 할당제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 대로라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기관들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제도 의무 시행 첫 해인 2014년은 물론 2015년에도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약 25%가 할당제 준수 비율을 어겼습니다. 이 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고용했어야 할 청년 일자리는 2015년 기준 2,100여 개지만 실제로는 850여 명만 고용해서 결과적으로는 1,250여 명 덜 고용한 셈입니다. 할당제를 어긴 기관들은 정부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받지만 고용을 줄여서 얻을 수 있는 조직 효율성 점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할당제를 지킨 기관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입니다.
크게 과태료를 받지 않고 제재 조치 받지 않고 오히려 조직 효율성 슬림화가 더 경영평가 유리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정부가 방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조차도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벌칙, 행정력 강화, 규제 이걸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기업에겐 청년 고용을 늘리라고 청년들에겐 창업을 하라고 독려하던 박근혜 정부. 그 뒷면에선 법까지 어기며 고용을 거부한 청년 외면 정부였습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친 몽골인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로 전락해 조직 폭력배들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취업 비자 만료에서 시작된 한 여성의 비극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몽골인 여성 A씨는 최근까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똑소리로 통하는 재원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친 그는 기회의 나라에서 취업문까지 뚫은 터라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서 A씨의 꿈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취업기간 3년, 자산 2천만 원 이상이 돼야 영주 자격을 갖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 A씨는 숨가쁘게 일해왔음에도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결국 3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를 위해 노래방 도우미까지 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 나간 지 두 번째 되는 날이었던 지난달 28일 새벽, 변을 당했습니다.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조직폭력배가 그를 강간하려 했고 이에 저항하던 A씨가 얼굴뼈 골절이라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겁니다. 경찰이 피의자 검거에 나섰지만 A씨의 몸과 마음은 이미 충격으로 피폐해진 상태입니다. 이주민과 함께해 이한숙 연구소장입니다.
전문 인력이라도 회사에서 해고될 경우가 있는데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사 입장에서도 봐도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잃게 되는 거니까 이쪽 입장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A씨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취업비자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9살 딸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인 34살 손모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 3부는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아지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음 간추린 소식을 정윤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북한의 은행들이 여전히 국제금융거래망에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소식통을 인용해 조선무역은행과 금강은행, 고려신용개발은행, 동부가은행 등 4개 이상의 북한은행이 아직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에 잔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로버트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가 중국의 환율 조작 여부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이시저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는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과거에 중국은 상당한 환율 조작국이라는 것이 자신의 판단이며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지는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약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을 보좌관으로 허위 채용해 세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프랑스 공화당의 대선 후보 프랑스와 피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피용이 아내와 두 자녀를 보좌관으로 등록해 세비로 급여를 받고 이 가운데 일부를 상환받은 혐의에 대해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관세청이 삼성전자가 부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어겨 관세 8,940만 달러를 탈루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국영 IRNA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열기구 관광명소인 터키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 착륙사고로 한국인을 비롯해 관광객 4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대부분 유럽과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인 관광객도 두세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다른 일반 차량과 구별되는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고유 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 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적 표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 등의 표시를 넣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은 모습입니다. 일부 중부 내륙 산간 지역은 영하권이고 서울의 경우도 0도 안팎의 쌀쌀한 날씨인데요. 오늘 일교차가 어제보다 더 커지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10도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고 서울과 춘천 12도, 대전 13도, 광주와 대구 14도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과 내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중에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면서 야외 활동에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고로 이번 주말에도 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낮 동안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를 감안한 옷차림이 필요하겠고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므로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0.4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재용의 아침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을 읽기입니다. 오늘도 김재덕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다는 게 오늘 신문들 주요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파면 닷새째인 오늘 소환 날짜를 통보하고 조사 시기나 방식 등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로 해서 조간 신문들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소환 날짜는 이르면 모레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인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도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문들 중에서 사설은 경향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박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 체포하고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거나 전직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조선일보는 검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내에 그 대선이 치러져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선일 지정을 미루는 황교안 권한 대행에 대해서 일부 신문은 애써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 선거일은 이제 최대 5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일도 5월 9일이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고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지정해야 하는데
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정을 미루고 있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한겨레신문은 황 권한대행이 자신의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느라 미적대는 모습이 꼴사납다고 강력히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대선일 결정을 미룰 이유가 뭐냐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에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똑같이 이틀 전 야권에서 있었던 일을 갖고 강력히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외교 안보 부처 인사들이 엊그제 현 정부의 외교 안보 관료들은 행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낸 걸 문제 삼고 있는데 이 신문들은 사설에서 이게 문재인의 뜻이냐, 점령군의 행패가 앞으로 어떻겠느냐 이렇게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저 어제 민주당 후보 토론회 있었는데 오후에 있었죠. 그런데 답안지일 듯했다는 평가들이 눈에 띕니다.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토론회는 CBS 주최로 지난 3일에 열렸었고 어제는 처음으로 지상파 TV들 공동 주최로 1시간 30분간 진행됐는데 기조 발제나 마무리 발언 등을 빼면 실제로는 토론 시간이 60분에 불과하고 4명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깊이가 없는 맹탕 토론회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 토론 시간 60분도 공통 주제에 대한 답변은 미리 준비한 내용을 읽는 수준에 그쳤고 자유 토론 형식인 주도권 토론도 4명의 후보가 짧은 시간 안에 번갈아서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서로를 검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민생이나 경제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소식 좀 보죠. MBC가 박근혜 탄핵을 다룬 프로그램을 불방시키고 담당 PD를 쫓아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많이 알려진 내용은 아닌데 지난 13일 방송 예정이었던 MBC 스페셜 탄핵 다큐멘터리가 불방됐고 담당 PD는 비제작 부서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네.
3개월 동안 준비한 다큐였는데 편성 취소는 지난달 28일에 이루어졌고 PD 인사는 탄핵 결정이 나기 30분 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MBC는 지상파 TV 방송 중에 유일하게 탄핵을 다룬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김장겸 사장 체제가 들어섰을 때 예견됐던 것이나 다름없다며 헌정사의 중대 사건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했습니다.
네, 자, 해외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몰디브는 인도양의 섬나라죠. 수몰 위기에 몰린 몰디브가 리조트를 건설해서 이주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고요?
네, 수몰 위기에 처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가 최근 대규모 섬 개발을 통해서 주민 이주 자금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서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리조트 50개 이상을 건설해서 관광객을 연간 130만 명에서 700만 명 규모로 늘려서 이주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몰디브는 섬 대부분이 해발 2m 아래인데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오는 2100년에 섬 1200여 개 중에서 75%가 물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재덕 기자와 함께 조간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임미현, 이지혜, 김지수, 기술 한광익 진행의 이재용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현정의 뉴스쇼가 이어집니다.
CBS